예레미야 오늘 2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네 개의 중요한 단계를 거쳐 형성됩니다. 그 네 개의 단계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마지막 회복입니다. 이 네 단계는 역사 속에서 꼭 한번 일회적으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민족, 어느 공동체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단계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한 가정의 역사 안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부부가 되기로 결합하면 가정이 창조됩니다. 첫 번째 창조, 가정의 창조. 부부가 젊은 날에 사랑의 기억을 간직하며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한 그 가정은 보호되고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점차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망각되고 혹은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무엇 혹은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가정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붕괴되는 가정의 타락, 창조에 이어서 타락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가정에는 오직 두 가지의 숙제만이 남습니다. 다시 구원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구원과 회복의 숙제가 남겨집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가정은 붕괴되고 부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위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혼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때문입니다. 타락한 때문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상황을 고발하면서 타락의 원인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악을 즐겨하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본보기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타락과 이 타락의 상황과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타락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타락의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았던 과거와 또 문제가 발생한 현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좋았던 과거, 과거의 한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2절이 그때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 본문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러분, 우리 부부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결혼 직전에 그 데이트의 시간들, 그리고 결혼 직후의 신혼의 시간이 아마 우리 인생에 가장 남는 좋았던 과거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닌가요? 네. 자, 부부 사이에 가장 애틋했던 로맨스의 추억, 결혼 직전에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인내함의 시절, 그리고 이어지는 신혼의 사랑의 때, 그때가 아마 우리 가장 커다랗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의 건강한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오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억이라는 선물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과거의 좋은 유산을 현재로, 미래로 가져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북녘 땅에서 탈북해서 이 땅에 와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제일 인상 깊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녘 땅에서 탈북할 때 그들이 다른 거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지만 가족 사진 하나, 부부 사진 하나, 부모님 사진, 그 사진 한 장이나 두 장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의 외로움, 향수를 극복하게 되는 중요한 힘이 바로 사진 한 장, 그 과거를 회고하는 데서 온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 그 신혼의 사랑의 시절, 그 시절은 사실은 어려운 때였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의 적막한 시간이었다고. 그래도 그들은 그 시절에 애틋한 사랑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시련이 깊고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메모리가, 추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의 비바람 혹은 불편함, 또 모든 시련과 역경을 마침내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한때를 회상시키면서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현재의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며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 젖과리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생활이 좋아졌어요.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좋아진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이 땅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장을 계속 조심성스럽게 탐색하고 읽어내려가면 반복되는 단어, 우리가 유의해야 할 두 개의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무익한 것, 그 다음에 헛된 것,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무익한 것, 헛된 것. 자, 2장 5절을 읽습니다. 2장 5절 시작.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2장 8절 마지막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 다음에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이제 드디어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돌아와서. 네, 그 무익한 것은 우상숭배죠. 여기 인간 타락의 실존의 극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우상숭배의 죄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내 백성들과 내가 싸우겠다. 보세요. 자, 9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이 타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합니다. 왜 타락했나? 두 가지 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악.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두 가지 악. 이 두 가지 악은 넓은 의미에서는 인류 보편의 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실족해하는 두 가지의 죄 혹은 두 가지의 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 두 가지입니다. 자, 우선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악이 뭐예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떠났다. 근데 어떤 나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떠난 것.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는 한 모금의 물을 찾습니다. 물론 한 모금의 물을 잠시 동안 축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만 알고 있다면 목마를 때 언제나 어느 때나 즉시로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생수의 근원을 모른다면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한 모금의 물을 찾아 여기 저기로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그날은 축제, 이스라엘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운집한 수많은 군중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이에요?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선언이에요. 본문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또한 생수의 근원이라고 목마른 자들은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익숙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녀는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목마른 인생의 욕구를 해결해 보고자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었지만 이 여인의 목마름은 여전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느 날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에 한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이 여인에게 물길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태인 남자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아니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유태인 그리고 남자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세요. 이 여인에게. 자,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여자가 지금 이 남자한테 물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야 사실은 내가 그대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대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그대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대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재미있는 대답이죠. 대화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우물가에 이제 물길로 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길로 왔던 여자예요. 근데 갑자기 물길을 생각 안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을 말해주고 있는 이 사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는 구세주를 만났어요. 라고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그녀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인생은 목마른 방황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주의 백성들도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혹시 더 나은 인생에 해결책이, 해답이 있을까 해서 한번 왔던, 한번 만났던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첫사랑을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언약의 남편을 버린 영적 외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커다란 악이라고 커다란 죄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그 무엇이 그 좋은 인생의 어떤 처방이 어떤 해답이 있을까 하여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떠난다는 것을. 자, 첫 번째 악은 무슨 악이었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떠나는 악. 그리고 두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의 후반부 그 부분만 읽어봐요. 다시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반복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노력만으로 인생의 해결책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산 결과가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해요. 터진 웅덩이. 물이 다 새어 나갈 수밖에 없는 헛되고 헛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시대에 저 스위스에서 집 몇 채 지어놓고 유럽 땅에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젊은 지성인들에게 전도를 했던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 저도 젊은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분이에요. 지금도 젊었지만. 안 믿으십니까? 비웃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무서운 이단이 있다. 아니, 우리 시대에 가장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우상적 사조가 있다. 그게 뭐냐?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 세속적 인본주의, secular humanism이라는 말을 썼어요. secular humanism. 그러니까 세속적 인본주의가 뭐냐? 이게 가장 무서운 이단이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사조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무서운 이단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 여행을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조난당하기가 쉽습니다. 목이 타고 한 모금의 물이 갈급해지게 됩니다. 그때 저 앞에서 갑자기 신기루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저 앞에 맑은 호수가 보여요. 목마른 여행자는 부지런히 달려가 그 호수물에 두 손을 담그고 물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물의 정체는 생수가 아니에요. 그 물의 정체는 사막 모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 대신 뜨겁고도 마른 그 모래를 씹는 고통을 그는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날 인생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닌가요? 사막에서 우리는 신기루를 보고 달려갑니다. 어떤 신기루예요? 권력의 신기루, 명예의 신기루, 네. 혹은 사랑의 신기루, 네. 황금의 신기루. 그 신기루를 찾아 우리는 사막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마침내 가져왔던 결과가 뭐예요? 생수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생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래를 씹는 고통만 경험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옛날 한 중동에 살던 임금님이 금항아리, 요술단지 같은 금항아리를 갖고 있었대요. 그는 그 금항아리에 생수를 부어 마시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물이 부어지지 않아요. 자꾸 새 나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새 나갈 틈이 없어요. 물이 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금항아리에 물을 부어 채우는 이에게 상금을 하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기도까지 하고 정성을 들이고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물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처음부터 물을 부으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항아리를 뒤집고 계속 정밀하게 밑바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틈새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주 작은 틈새 하나. 그 틈새로 물이 계속 새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는 원인,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없는 원인, 우리가 인생이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린 원인, 작은 틈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틈새의 죄악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 무익한 우상 숭배, 그것이 내 인생에 생수를 빼앗는 틈새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다 빠져나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밑빠진 독에 뭐예요?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해결책은 우선 틈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이라는 항아리, 이 항아리를 생수의 바다에 잠그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수로 넘쳐오르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은 참된 만족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함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와 그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쩐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혹시 작은 틈새가 생긴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집착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렸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한,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닌지, 주님 그 틈새를 메우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삼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으로 제가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권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대상이 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한눈 팔고 잠시 주님을 떠나 잠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눈을 팔고 있던 내가 아닌지 돌이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 다시 이제 주 앞에 돌아옵니다. 이제 왔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존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